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Jacob's Complex. 한국말로 뭐 야곱의 열등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 Jacob's Complex는 자녀 중에서 둘째 아이들이 가지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첫째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첫째 것이 되고 싶어하는 첫째 것을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경쟁, 의식, 발버둥침 이런 모든 감정을 Jacob's Complex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자녀들이 뭐 하나, 둘, 하나 뭐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참 큰 축복의 교회입니다. 둘씩 이상 막 나는데 이 예전에 농경사회든 이전사회에서 그 집의 장남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내 책임도 아닌데 둘째로 태어난 게 무슨 죄인가? 첫째로 태어난 장남만 부모님들이 하도 우위하니까 둘째나 그 아래 자식들은 첫째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 야곱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Jacob's Complex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의 열등감 이 사람의 경쟁의식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야망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당신이 택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을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나가시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속이다 라는 말이 파생어로 야곱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이삭이 결혼도 늦게 했지만 아이도 늦게 낳거든요. 60에 낳은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삭은 아이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첫째가 나왔는데 몸이 온통 빨간 거예요. 뭐 핏덩어리라고 하지만 너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돔, 빨갛다, 붉다라는 뜻에서 에서라고 지입니다. 근데 쌍둥이가 나오면 하나 나오고 좀 이따 또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엉켜서 나온 거예요. 둘째가 따라 나오는데 그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이네 하고 야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움켜쥐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려면 좀 생각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지은 거예요. 첫째가 빨갛다고 그냥 애서 빨갛다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첫째 형 발목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 발목 잡고 나왔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지만 야곱에게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열등감이 생긴 거였던 것 같아요.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마다 너는 둘째야 너는 둘째야 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아마 듣기 싫었던 말이겠지만 여러분 이름대로 대부분 삽니다. 자꾸 둘째야 둘째야 하면 이 둘째 기분 나쁘거든요. 자꾸 내가 뭐가 모질라서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서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게임이야. 내가 왜 이미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복을 더 받고 싶은데 나는 장자로서 더 좀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야곱은 기를 쓰고 첫째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아니면 결코 정당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게 거짓말이면 거짓말, 사기치는 거면 사기치는 것을 통해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의 핵심, 그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세움겨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야곱은 형만 잡고 형에서만 잡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형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아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철이 서로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형에서가 막 밖에 나가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막 달려와서 야 먹을 거 없어 하고 막 찾을 때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자기가 팥죽을 썼는데 그것을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뭐 별 필요도 없는 장자권 나한테 넘기시지. 그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이 그래 이거 뭐에 써먹지도 못하는 장자권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는 별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네가 가져라. 야곱의 마음은 속으로 그랬을 거야. 이제는 저건 내 거야.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물론 어머니가 시켰다고 하지만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그 축복기도 죽기 전에 장자에게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그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는 그런 예식을 가로챕니다. 장자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유산 상속의 과정에 개입해서 아버지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 에서와 평생 왼수지간이 됩니다. 형도 첫 번째는 그건 어려서 그랬다고 하고 나중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이건 완전 계획적인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속인 거에 이상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사기잖아요. 형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놈의 사기꾼 야곱을 죽일 거라고.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살아있어서 지금 가만 참고 있는 것이지 이거 걸리기만 하면 때만 되면 죽일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말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누구겠어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아들들이 칼부림이 나게 생겼던 거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급하게 피신시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순간에도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이면 될 거야. 에서 성격을 아니까 에서가 저렇게 부르륵 화를 내도 1, 2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먼 곳으로 피신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으로 피신한 야곱은 그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처지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북쪽에 있지 않고 아래쪽,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가나안에 있었던 것을 야곱은 주워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잠깐이면 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유를 말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 2년이 아니라 20년을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차지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 자기 마음에 쏙 들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두 번 속이고 속이는 그런 계약을 맺잖아요. 7년을 수고하면 딸 라헬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7년을 일을 했는데 결혼한 그날, 하여간 그날 어쨌든 바꿔치기가 되잖아요. 라반은 분명히 자기가 속인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지방 풍속은 첫째가 시집이 안 갔는데 둘째를 시집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러면서 둘째를 더 원한다면 7년을 더 일을 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통 같으면 아 그냥 치웁시다. 근데 야곱은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14년을 움켜쥐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는 뭐예요?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재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이제는 좀 내가 수고한 일에 맞추어서 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라반이 일 잘하는 야곱을 그냥 꼬박꼬박 제 기준에 맞추어서 임금을 줄 리가 없었죠. 속이고 속이고 속이는 그 시간들이 6년이 지난 시간들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야곱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고 저 더 잘 그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 밑에서 버텨냅니다.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를 쓰고 결국 라반과 싸움에서 거의 이겨냅니다. 야곱이 만만치 않은 그 삶을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과 어떻게 지냈는지가 창세기 31장 41절에 야곱이 항의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을 자기가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내가 이룬 재산입니다라고 항의하는 얘기예요. 외삼촌이 와가지고 너 왜 내 거 가지고 도망가? 라고 하는 그 말에 내 거라니요? 이게 왜 외삼촌 겁니까? 이걸 모으려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쉴 거 안 쉬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내가 만든 내 재산인데 이게 외삼촌 거라고요? 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보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손에 쥐고자 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갈등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갈등이 많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경쟁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경쟁을 뚫고 1인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처럼 부추기는 사회에서 1등만 인정하는 이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죠.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인가요? 더러운 세상인가요? 1등이 되고자 하는 야곱,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소유하고 싶어하는 야곱,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덩어리, 세상의 야망을 완전히 한 손에 쥐려고 하는 야곱.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야곱이 노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들의 초청을 받아 가나안에서 이주하게 됩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임금이 접견하려고 하죠. 만납니다. 만나는 중에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이렇게 야곱이 바로가 묻고 야곱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성공과 야망의 노예로 살았던 야곱의 얼굴, 그 얼굴이 자기 아버지는 180세, 자기 할아버지는 175세, 이렇게 장수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는 지금 130세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팍상 늙어 보이는 것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누가 살았습니까? 자기가 살았죠. 왜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움켜쥐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성공을 위해서 움켜쥔 손을 가지고 피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야곱조차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은 참 안 변해. 그 성격 안 변해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친구들 한국에서 가끔 만나게 되면 하여간 그 만난 시절 그 말투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껍데기만 변했지?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 야곱 결코 안 변할 사람이잖아요. 20년을 한결같이 움켜쥐면서 기필코야 자기 것을 만들었던 인생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을 어떻게 변할 수 있게 했는가? 저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복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낸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안 변할 것 같은 야곱,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 사건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 읽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주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읽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옛날 잘 살아보세 운동이 한참 한국 교회를 휩쓸었었던 그 시절에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설교했던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정도로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밤낮없이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어요. 맨날 새벽마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드릴까? 이런 식으로 막 해대니까. 근데 여러분, 그 관점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문맥을 얼마나 훼손하는 관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해석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면서도 심지어는 그것은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택한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이 그 사랑으로 야곱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해석의 기준으로 보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악질 같은 외삼촌, 장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얻어낸 성취, 4명의 아내, 11명의 자식들, 엄청난 수의 가축, 재산, 이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해프닝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이룬 성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바로 20년 전 도망친 이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형, 그 애서가 자기를 군사를 400명을 끌고 막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얘기예요.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군사를 400명을 끌고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군사 400을 끌고 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완전히 죽이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야곱, 20년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야망을 온통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버둥친 야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잔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에서와 화해할 수 있을까? 가진 생각을 다 버리다가 자기의 재산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순차적으로 형한테 보냅니다. 이것도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 차례 몇 마일씩 차이를 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야곱. 오늘 본문 직전에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기를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군사는 물리고 자기하고 몇 명만 남게, 에서하고 몇 명만 남게 되려니 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소식을 계속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낸 재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 야곱.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돌아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한계? 인간들에게 있는 한계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버릴 거 다 버리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아내도 이제는 강을 건네게 하고 열둘의 아들, 11명의 아들도 강을 건네게 하고 남은 모든 재산도 다 보내고 마지막 하나 야곱만 건너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한글이다 보니까 내용만 알지 쓰여졌을 때 그 맛, 쓰여졌을 때 독자가 처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라는 말, 이 의미가 굉장히 약해지는 게 번역의 한계죠.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워드플레이를 잘 쓴다는 거예요. 글자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독 워드플레이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딱 읽으면 이렇게 우리는 요약하잖아요. 야곱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써여 있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딱 읽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요. 야곱, 얍복, 씨름.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과 야곱했다. 한국말로는 이게 도무지 뭔 말이야 한데 히브리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야곱이 야곱과 야곱했다라는 말이에요. 얍복강이라는 이 얍복이라는 단어가 야곱하는 발음하고 같이 들리게 돼 있고 씨름했다라는 이 말이 야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미에서 나온 또 파생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은 야곱이 천사와 얍복강에서 씨름한 것이 그냥 정확한 글인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야곱이 야곱과 씨름을 했네.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싫어서 평생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야곱. 한 평생을 첫째가 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 야곱. 그런 야곱의 인생에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투쟁하며 목숨 걸고 이룬 성공. 근데 그 성공이 왼수 같은 형이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이룬 그 성공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인생을 건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혼자 남았더라. 이 혼자 남은 야곱과 하나님이 사람이 대면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야곱은 이제 막다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 없어 혼자 남아 결국은 하나님, 절대자인 그 하나님과 대면했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야곱 그날 그 밤에 야곱의 형편이었다면, 야곱의 심정이었다면 이제 절대자라는 그 분을 만났어요. 이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어떤 기도가 막 나올까요?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저 못된 형에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죽겠어요. 에서가 끌고 온 저 군사들 벼락 좀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다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내가 죄수 없게 되지만 않게 우환만 겪지 않도록 그것만 막아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잘 살 테니까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관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서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는 것, 분명히 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터뜨렸겠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에서를 이렇게 내비로 둘 수 있습니까? 에서 때문에 내가 지금 20년을 고생한 이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내가 너에게 이런 상대냐?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에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씨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 삿발을 잡기 시합하고 뭐 이렇게 뒷다리 걸기 뭐 이런 씨름을 했다는 건가? 몸과 몸을 맞대고 싸우는 물리적인 씨름일까? 저는 더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가 쉬운 이 씨름이 이거라고 생각돼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내 내면의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사냐?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씨름의 주제가. 야, 지금 그 꼴이 뭐냐? 야곱의 지금의 현재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던진 질문일 거예요. 그 질문에 야곱이 순순히 바른 대답했겠어요? 야곱은 얼마나 자기 가치관, 자기 성공관이 뚜렷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이 어때서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남들 잘 때 잠 안 잤어요. 남들 놀 때 안 놀았어요. 남들 쉴 때 안 쉬고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내 재산이에요. 아주 열변을 토했을 거예요. 아주 울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전 야곱아,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것들이 지금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것들이 너를 지금 지켜주니? 야곱은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돈 말고 뭐가 더 중요한데요? 아시지 않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이런 질문과 대답이 그날 밤 야곱의 내면에서 계속한 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가졌던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진정한 복,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정면 충돌이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참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 씨름에서 야곱의 가치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그 가치관이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육신을 꺾어버립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 허벅지, 허리 밑에 요 조인트, 여기서 이제 힘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전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환도뼈라고 하죠. 이 환도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남자의 힘이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뼈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거 모은 재산이고 지금 다 날아가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었냐? 너 그 인생이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니? 뭐 너 헛산 거 아니야? 이런 내면의 질문으로 고민을 막 하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죠. 자기가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썼던 거기를 한번 내가 쳐볼게. 사실 물리적 싸움이라면 여기서 게임 끝이거든요. 더 이상 무슨 싸움이 나와요? 힘이 안 나오는데, 힘쓸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싸움은 계속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싸움이었다면 여기서 게임 끝이었는데 물리적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갔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잘못 해석했다가는 정반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구절이죠. 성공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이 악적 같은 자세가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어쩔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밤을 새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정도의 잘못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제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걸 읽어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어요. 내면에 깊은 고민으로 던졌어요. 20년 그렇게 애쓴 인생, 너 지금 뭐야? 고민하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던,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건강 때문에, 자기 건강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핵심 부위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러고도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뭘로 나타나냐면,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10원을 넣으면 100원이 나오는 그런 공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표현이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 때려도 말 안 듣고 말려도 말 안 들으면 결국 소극적인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나 없이 그럼 살아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야곱을 변화시킨 말인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세상의 성공적 그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에 완전히 찌든 야곱,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나 없이도 그럼 살아봐. 야곱이 변합니다. 야곱의 말투는 이전과 다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에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외삼촌 라반을 좀 바꿔놓으세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그 정도였으나 야곱은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 헛것이었군요.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현실, 절름발이로 힘을 못 쓰는 육신이 되어서 자기가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씨름을 이제 끝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 싸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움켜진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대하는 인생으로 살라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야망을 품고 끝없이 움켜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없으면 하루, 아니 단 1분도 제게는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라는 그 열망, 그 열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어를 사실은 너무 그냥 만만히 보면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다. 이렇게 그냥 리터럴리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원뜻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세상이 주는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며 사는 자만이 이스라엘이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변화의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변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이 이제 밤새 이 내면의 싸움에서 마치고 눈을 떠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해가 떴다잖아요. 그 해는 분명히 어제 뜬 그 해예요. 근데 밤을 지새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눈은 이제 다른 해가 보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해 뜨면 일해야 되고 해 뜨면 또 나가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움켜져야 되는 그 해였거든요. 그게 사인이었거든요. 해 뜨면 바로 나가서 일해야지 뭐. 근데 지금 오늘 뜬 해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이 해에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변하니까요, 원수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33장에 가면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치사하게 뒤로 빠지지 않고 형님하고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에서를 부릅니다.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도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정말 세상 모르고 지 잘났다고 저렇게 날뛰던 녀석이 20년 만에 봤더니 쩔뚝거리는 거예요. 초라해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다고 저렇게 뭐 가축들 뭐 때로 나한테 보냈지만 그 절름발이 그 모습을 동생을 보면서 치근해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야곱의 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왼수 같던 형. 내가 차지해야 될 첫째의 자리를 그냥 첫째가 돼서 의시되던 형. 나에게 늘 열등감의 대상이었던 형. 그 형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눈이 변하자 야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며 살아갑니다. 물론 야곱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았어요. 여러 번의 넘어짐과 실수가 계속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일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사기는 안 쳐요. 거짓말쟁이로는 안 살아요. 이전 성품이 남아서 몇몇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나도 이전의 야곱처럼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것으로라도 성공하겠다라는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했던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가만 야곱이 받은 축복인 줄 처음엔 알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에게 복을 준 기도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의 가사는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요셉,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삶을 삽니까? 근데 그 야곱이 세상 미워하지 않고 세상의 경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을 보면서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온 것을 복이라고 확인해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움켜진 손을 이제는 좀 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손을 펴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소원을 한번 우리에게 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서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거듭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배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람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려주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이제는 아버지여 한없이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겸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세상을 향해서 끌어안아 주신 그 주님의 그 팔이 우리의 팔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움켜지는 팔을 놓게 하여 주옵시고 움켜진 팔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주님 복이 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들 많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 나누려고 두 팔 벌려 세상을 껴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며 손을 벌리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고 불려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